오후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복음이 뭐냐, 과연 인간들에게 인간들을 향한 그 복음, 복된 소식이 뭐냐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식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수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생물학적으로나 또 존재론적으로 창조되시거나 또 생명을 부여받거나 파생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독특한 관계가 그려낼 수 있는 그 효과적인 그림, 독특하면서 효과적인 그 그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삼위의 제1격과 삼위의 제2격과의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에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만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그분의 인격의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영어 표현으로는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이랬죠. 그래서 사실 Person은 사실 이게 사람에 관계된 용어인데 하나님에 관계된 용어를 우리가 참 Person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Person 그러면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지금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분을 묘사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본질적으로 같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배제된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늘 함께 있기 원하시고 한순간도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랑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그것이 남녀간의 사랑이건 또는 자녀간의 사랑이건 또는 동성 친구간의 우정의 사랑이건 조금이라도 그 사랑의 본질을 이해해 본, 그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참 불완전하고 참 제한적인 그런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완전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그렇게 생각할 때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버지에게서 남는 게 없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가 남자를 깊이 사랑하게 될 때, 또는 남자가 여자를 깊이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말 어려서부터 이내 뱃속에서 나와서, 예, 그래서 이 똥오줌을 다 가려주면서 아플 때잠못 자가면서 간호하고, 예, 하나라도 좋은 건 먹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큰 아이, 예, 그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 아이가 없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경험들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정에 가장 완전한 감정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가지고 계신 감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된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뭐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또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다. 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된 그런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다 이렇게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잘 알듯이 세상의 빛이다, 땅의 소금이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특별히 아버지와의 아들 관계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하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감탄문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지금, 사도 요한이 도대체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셔서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참 너무너무 놀랍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건물로서, 하나님의 농사로서, 뭐, 하나님의 양떼로서, 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갖는 독특한 관계, 영원전부터 함께 누리던 그 독특한 관계, 그 관계를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러주신다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지금 그렇게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정말 놀랍고 특별한 사랑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것보다 좀더 신중하게, 좀더 깊이 있게, 그렇죠? 폭넓게 그렇게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형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여기 보니까는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이미지. 우리 이미지 아시죠? 이미지. 어떤 상이죠. 상. 이미지에 대한 가장 쉬운 표현은 아마도 거울의 예일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내가 저 앞에 있지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만드셨는데 마치 거울 앞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도 귀가 두 개고 콧구멍이 두 개고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3장 맨 마지막 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 아담을. 그렇죠?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를 비추는, 하나님을 비추는 그러한 어떤 거울과 같은 존재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는 이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두 개가 생겼네요. 최소한. 그렇죠? 첫 번째 거울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인격에,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형상이 이미지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형상, 이미지. 예.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거보단 좀 덜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비추는 다른 거울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지금 아담인 것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형상대로 창조 실제 하셨는데 그렇게 안 기록하신 건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제가 찾아볼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은, 짐승도 그런 말이 없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그 형상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사용된 말이었냐면 아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자체의 그분 자신의 정확한 형상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될 때 그 아들 하나님께 사용된 그 동일한 단어가 지금 아담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걸까요? 아니면 최소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걸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 새로 창조할 그 인간이 신성의 제2격, 즉 아들 하나님과 대단히 유사한 그런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관계처럼 대단히 특별한 관계로 그렇게 그런 관계를 갖는 존재로서 아담을 만들기 원해서 아담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단순히 종으로 단순히 가정부로 하나님의 로봇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애완동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아들 예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마음속은 아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오늘 좀 그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느끼셨을까 하는 것들 여러분 머릿속에 좀 꽉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전 내내 설교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는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기도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또 아들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이 온 우주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과 누리시는 그러한 온전한 관계를 복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한 관계로서 또 다른 존재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누리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 완전한 설레임, 볼 때마다 완전한 감동, 그렇죠? 그 감격,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온통 불완전한 것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는 다 불완전하잖아요. 여러분이 완전한 사랑 경험하십니까?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십니까? 완전한 감격을 경험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전한 것을 항상 영원히 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완전한 것, 그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을 지금 누구와 함께 누리셨냐면 예수님과 함께 누리셨단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과. 그 누린 그 관계를 모형 삼아서, 그것을 설계도 삼아서 지금 아담을 만드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아담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도 지금 그럼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인간인데, 인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지금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만드셨다고 할 때 하나님 마음속엔 그런 게 있으셨구나. 이걸 지금 생각해가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면서 하나예요. 그렇죠? 성령님까지, 성령 하나님까지 하면 셋이면서 하나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인 관계예요. 그렇죠?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그 지위와, 그렇죠? 생명의 그 권능과 또 영광,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걸 상기할 때, 그런 걸 상기할 때, 저와 여러분을, 저나 여러분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완전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시던 그 관계를 염두에 두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것이 파괴됐을 때에 너무너무 슬퍼하셨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는데 그 관계가 회복돼서 지금 앉아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지금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나를 교회로 손잡고 이끌었으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기독교인 종교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일 아침이 돼서 그냥 성경책 끼고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과 가지셨던 그 관계를 모형 삼아서 그 관계를 더 누리고 싶으셔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그 아담, 그 아담과 같은 연속선상에 지금 있고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셨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질적으로는 무한한 차이가 있죠. 영원하신 분과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축소된 어떤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더 얻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나님은 친밀하고 영구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최소한 아담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첫째, 아담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겐 죄가 없어야 돼요. 둘째, 아담은 영원히 살아야만 돼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와 영원히 그 관계를 누리려면 유한한 생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처럼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상태가 됐어야 해요. 그런데 선악과 범죄 이전에 아담은 최소한 그렇게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죠? 최소한 선악과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여러 면에서 대단히 유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의중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니까 당연히 그 관계의 유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과 아담 모두가 왕권을 위임받아서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읽은 구절 중에서, 오전에 읽은 구절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통치자신데, 그 모든 왕권, 통치권을 누구에게 지금 주셨냐면은, 위임하셨냐면,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도 제한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우주 내에서 제한적인 영역, 지구라는 영역에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영역을 온전히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은 왕이었어요.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라. 그렇죠? 정복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이 땅의 왕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들 하나님과 아담 모두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동행했어요. 교제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동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이 일체 상태였던 거예요. 선악과 범죄 이전의 아담도 그랬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던 그날,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릅니다. 창조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신 그 장면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서늘한 때, 그날 서늘한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과 이브가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동산에서 거니셨다. 함께 걷는다. 함께 걷는다,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아담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전날에도, 그 전전날에도, 그 전전전날에도 늘 그렇게 아담과 동행하고 함께 걷는 그런 교제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성경이 간략하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아담과 이브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사실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이 아담과 이브가 누렸던 그 어떤 교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완벽한 환경 속에서 그 두 남녀가, 너무 멋있는 두 남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담 이브가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그분, 자신의 존재의 이유인 그분, 그분과 함께 누렸던 그 교제, 그 완전한 교제, 그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하나님과 아담 모두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게 지금 6일째 만드셨잖아요. 다른 날은 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만드신 그 6일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 면에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그 관계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비슷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그 심중에 두고 만드신 관계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비극이 시작됐죠. 예. 어느 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담이 누리던 그 완전한 교제, 마치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누리시던 그것과 유사한 그러한 완전한 교제, 그것이 지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이 실연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 짝사랑을 많이 해봐서 거절당하는 게 뭔지를 제가 잘 압니다. 그 감정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면 하나님도 분명히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실 거예요. 참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으로 그렇게 괴로워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거예요. 범죄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원래 이 아담은 흙에서 지어지면서 특별한 흙이 됐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 데나 있는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흙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쓸모없는 흙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특별한 흙이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특별한 흙이었던 이 아담이 이제는 쓸모없는 흙, 무덤의 봉분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담았던 흙이 생명 없는 공간을 덮는 그런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생명을 상실한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또한 아들의 권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아들이면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아버지의 지위가 그 안에 있고 아버지의 권능이 그 안에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권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좋은 소산물들을 그렇게 내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땅이 뭘 내게 됐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쉐카이나 글로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쉐카이나 글로리. 혹시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뭐 샤카이나 뭐 어떻게 발음하는지 뭐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머무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지성소 내에 그이 법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 두 그룹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하셨을 때 지금 그게 지금 이 샤카이나 글로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이 특별한 흙이 되어서, 그렇죠? 보통 흙에서 특별한 흙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샤카이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제가 믿기로는 아담은 아마 몸에서 빛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담은 옷을 입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옷을 입지 않았어도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충분히 아름다우면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그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그 영광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뜻의 의미로 이름을 지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좀 찾아보세요. 저 졸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무엘기상 4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무엘기상 4장. 조금 오후 시간이라 힘들고 그러실지라도 귀 기울여 들으시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무엘기상 4장에 보시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다 늙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과의 이제 전투가 있을 때 11절에 보시면 4장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시면 이제 이 비슷한 시기에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예요. 이 며느리가 이제 해산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자기 시아버지 엘리죠. 또 남편 비느하스죠. 이 둘이 동시에 다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린 채 산고를 겪었으니 그녀에게 고통이 임하였더라.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옆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녀가 응답하지도 아니하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사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것. 그 이름이 지금 이가봇이에요. 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흙이었을 때는 쉐카이나 글로리였어요. 그러나 이 아담에게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을 때 그때 아담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살았을 때 우린 다 이가봇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가봇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늘뭘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쉐카이나 글로리 또는 임마누엘. 이걸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안에 장막을 치시는 것, 그렇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하나님 마음속에 늘 그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 마음에 의해서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했을 때, 구령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의중은 여전히 뭐에 있는 거예요? 쉐카이나 글로리. 그걸 저와 여러분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아들의 생명, 아들의 지위, 아들의 권능, 아들의 영광 이런 걸 다 상실했고 아담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피조세계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이 헛된 것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피조물이, 그렇죠?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게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생명의 근원, 자기 존재의 이유이신 그 하나님, 즉 아버지를 떠나게 됐을 때, 범죄함으로써 그 아버지를 떠나게 됐을 때 아담은 뭐가 된 겁니까? 아담 고아가 된 거예요. 아담 영적인 고아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악기를 잘 다루건, 그렇죠? 야발과 유발 뭐 해가지고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삶을 달래기 위해서 그 악기들을 개발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얼마나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다룰 수 있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건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아직 돌아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아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화살들이 됐습니다. 원래 인생이 맞춰야 될 관여판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 중심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달려가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벗어나게 된 것, 그게 죄예요. 그거를 헬라어 단어에서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의 죄라는 단어인데, 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표적을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췄어야 될 그 인생이 맞췄어야 할 그 관역, 하나님 자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것들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또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은 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을, 아들의 권능을 상실했을 때 피조세계가 하나님, 우리 아담에게 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던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개념에서 사람을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사람은 밭이에요. 흙이면서 밭이에요. 흙이면서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이기도 하면서 흙으로 이루어진 밭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 밭이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경작하는 동안에는 옥토였지만, 그렇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아담은 경작된 밭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내는 밭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은 어떤 상태가 됐냐면 그 밭이 경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내는 것은 전부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2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밭에서 나오는 가시와 엉겅 기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흑암 중에 눈먼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에 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그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묘사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요.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지금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빛이 없는 가운데 흑암 중에 눈먼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묶여서 마귀가 이리 끌고 가면 이리 가고 어둠 가운데 이 손을 더듬거리면서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담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그런 유리조각처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첫 단추로 회복의 어떤 가장 중요한 매개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와 이 권위와 권능과 그 영광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설명할 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은 아담이 예를 들어서 아담이 물건을 훔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담이 누굴 죽였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아담이 뭘 간음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는 그 본질상 그 범죄의 본질상 그것이 뭐였냐면 그게 불순종이었어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를 한마디로 딱 얘기해라. 뭐 보기에 탐스럽고 뭐 해서 먹었지만 뭐 탐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뭡니까? 이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것. 불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서 둘째 사람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자리가 지금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대로 우리 잘 아는 대로 죽기까지.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니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고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러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담이 잘못됐던 곳에서 그것을 바로잡아서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으심으로써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려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잃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네 안에 다시 모셔드리면, 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을 맡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큼 또 적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담의 설계도이신 분. 그렇죠? 아담이 누구의 모형대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의 모형이 뭐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관계였잖아요. 그 관계의 모델대로 지금 아담이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실패해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걸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아담의 설계도의 원본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담의 잘못된 것들을 지금 회복시키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맞아. 사람은 원래 남에게 양보하고, 남하고 잘 이렇게 화합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야. 하나님 그런 거 지금 상기시키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도대체 인간이 뭔가, 아담이 뭔가, 아담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일을 열심히 해갖고 세상에서 뭐를 많이 축적하고 이름을 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담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기독교, 그야말로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원래 약한 존재니까, 인간이 약한 존재니까 내가 그 종교를 통해서 마음에 좀 위로와 안식을 얻는 그 정도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당히 교회 나가서 봉사함으로써 어쨌든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는 그런 어떤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 그 정도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인간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아들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그것이 정말 실제화되는 것을 매일 경험한다면, 그럼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함께 교회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의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과정에서 뭐 참 어려운 일도 겪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일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주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그것이 날로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든 거란 말이에요. 주변 것들만 커 보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계획하고 계셨는지, 뭘 영원전서부터 계획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린 그냥 늘 종교 생활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 수천 년간 까먹고 있었던,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형상, 그 이미지를 아주 뚜렷하게 기억나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지위와 권능과 영광이 회복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희가 비록 지금 잠시 잠깐 동안은 땅에 발붙이고 땅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애초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너희의 그 모든 생활 방식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걸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하늘에 속한 그 왕국, 하늘의 왕국, 땅에서 세워지지만 그 본성이 하늘에 속해 있는 그 하늘의 왕국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예. 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이 그 잊고 있었던 그 본질,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시, 왜 아담을 만드셨는지, 왜, 뭘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아담을 만드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기억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로서, 온유한 자들로서, 마음이 순수한 자들로서. 그렇죠? 이런 맥락을 볼 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들을 대하게 될 때, 그것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심중에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이 도덕 기준과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성인군자라고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입고서 이거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기꾼이에요. 이걸 인간의 상태로 이걸 하라고 이야기한 사람이라면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만드셨던 그 아담, 그 아담의 상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 범죄 이전에 아담의 인류가 번성했다면 아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닐 것 같으세요? 아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 조금 악한 누가 어떤 존재가 있어서 겉옷을 빼앗으려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아담이 이렇게 살았을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생각 염두에 두시면서 만든 존재가 아담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걷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 얼마나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삶입니까? 아담이 이렇게 살았을 거란 얘기예요. 선악과 이전에 아담이. 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거를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선악과 이전, 범죄 이전에 아담이 이렇게 살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통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목적이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현실 속에서 가능한가? 말은 안 해도 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지. 이건 도대체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선악과 범죄 이전에 아담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만 생각하고 산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이런 거 생각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서부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담도 그렇게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신 것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종교 하나를 갖는 것입니까? 내가 그동안 인간이 약해서 참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의지처가 하나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부모님들이 기독교를 선택했으니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독교인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회복하는 것,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나를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저 뒤쪽에 가서 구절 끝에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왜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런 말씀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왕국, 하늘의 왕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산다고 말씀드려, 제가 그렇게 잘 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넘어지고, 저도 범죄하고, 저도 실수하고, 저도 악하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늘 생각하게 될 때, 그럴 때 내가 자꾸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이 부르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이 참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뭐 행위가 아니라 그냥 오직 값없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생각하니까 이게 참 싸구려 갖고 아 이건 뭐 하나님은 뭐 별로 기준도 높지 않은 분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그 왕국, 하늘의 왕국의 삶을 사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자꾸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건 참 꿈속에나 있는 이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자꾸 우리 주변에 그 현실 기독교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위에 그 교파 교회들, 현실 기독교,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그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경박함과 그 파렴치함과, 그렇죠? 그 유치함과 그 가벼움, 그런 것들을 볼때참 얼마나 하나님의 그 항구에서 얼마나 멀리 닻이 풀려서 이 떨어져 나간 배처럼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러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기독교가 어떻게 이야기하건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밭에 뿌려졌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씨앗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에서 나온 씨앗이 다시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것이 동일하게, 그 복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로 맺혀서,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지금까지 온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도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생명의 열매와 사실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동일한 생명, 최초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 속에서 싹 튀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라시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까 처음에 본문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가? 여러분, 평생에 그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궁금증과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것을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평생에 계속해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어떤 묵상, 이것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깨달은 것만을 나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평생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깊은 그 진리, 그 깊은 깨달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그 깨달음, 그것을 더욱더 갈망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100배, 1000배, 수만 배의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께서 처음에 품으셨던,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품으셨던 그 기대, 예. 그것을 만족시키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만족시켜드리면서 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